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
왁샥.
냠냠.
자, 한 주간 있었던 게임계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 코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닌텐도가 19년 연속 일본 게임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19년 연속이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세가하고 뭐 닌텐도하고 뭐 소니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그냥 플랫폼 뭐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플랫폼 홀더들끼리 싸울 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거기서 끼어든 거고 어쨌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싸울 때 얘기할 때 닌텐도를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한 게 닌텐도는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 회사라서.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너무 강한 소프트웨어들을 잘 만들고 있는 회사라서 그래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순위를 매겼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스위치용 게임이었고요.
네.
아,
그러니까 살벌하게 많이 팔리긴 합니다. 스위치 게임들. 그러니까 뭐 워낙 좋은 게임들이 많으니까. 네. 그 2023년만 따지면요. 가장 많이 팔린 타이틀 1위는 젤다의 전설.
야, 야, 그 10위부터 해야지. 아이씨, 그 1위부터 하면 그렇잖아.
자, 10위는 슈퍼마리오 RPG.
자, 슈퍼마리오 RPG는 사실 리메이크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팔릴만한가 싶은데 그래도 44만 개 넘게 팔렸다고 하고요.
44만 개. 자, 9위는 스플래툰 3입니다.
야, 이거 나온 지 2년 됐거든요. 22년도 9월에 발매된 건데, 근데 23년도 판매량만 해도 50만 개.
네.
총 420만 개. 와, 씨.
자, 다음은 8위는, 드래곤 퀘스트 몬스터즈 3입니다.
네, 50만 개.
51만 개 정도 판매가 됐고요. 자, 그리고 7위는요, 별의 컵이 위 디럭스.
이것도 51만 개 팔렸습니다.
자, 6위, 이거는 더 충격적인데요. 마리오 카트 8편 디럭스입니다.
자, 얘는 2017년도 발매, 2017년도 발매. 야, 2017년도 발매된 게임이 아직까지 61만 개가 팔리고 있어. 아, 물론 이제 GTA 같은 미친 것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5위는 모모타로 전철 월드입니다.
자, 모모타로 전철도 79만 개 팔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 뭐지 보드 게임으로 해서 뭐 가족용 게임, 파티용 게임으로 이제 전통의 시리즈죠.
네. 자, 4위는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자, 90만 개 팔렸습니다. 어, 포켓몬이 왜 90만 개밖에? 22년도 발매작이에요.
네. 누적 판매량 지금 520만 개 정도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3위가 피크민 4입니다.
111만 개. 여기서부터 단위가 100만 개 넘어가죠.
그렇죠. 자, 2위는 슈퍼마리오 원더.
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가 154만 개.
네. 자, 1위가 이제 올해 5월에 발매한, 아, 작년 5월에 발매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네, 5월에 발매하고 190만 개가 팔렸는데, 아, 자, 이게 일본 판매량이에요. 세계 판매량이 아니고 일본 판매량인데,
네.
지금 보면 1위 닌텐도 거, 2위 닌텐도 거, 3위 닌텐도 거, 4위 사실상 닌텐도 거죠. 포켓몬스터니까.
네.
5위가 코나미, 모모타로 이전철이 이제 코나미고, 6위 마리오 카트도 닌텐도, 7위 별의 커비도 닌텐도, 8위 드래곤 퀘스트가 그나마 스퀘어 에닉스 거고요.
네.
9위 스플래툰 닌텐도, 10위 슈퍼마리오 RPG 닌텐도. 와씨.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두 개 빼고 다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8개가 다 닌텐도 게임인 거예요. 스위치용 게임이라는 게 아니고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 야.
자, 그리고 하드웨어 판매 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4위는 플레이스테이션 4입니다. 연간 판매 대수 73,292대.
이제 이거밖에 안 팔리네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니 플스5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 플스4가 7만 3천 대나 팔리고 있는 거예요.
왜 사지?
뭐 어딘가에는 수요는 있긴 하겠죠. 네.
7만 3천 대나?
그러니까요.
네. 다음은 엑스박스 시리즈입니다. 연간 판매 대수가 14만 1천 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사실 액박 치고는 잘 팔린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 액원 때를 보면. 생각을 하면 지금 정말 잘 팔리고 있는 거긴 한데 네. 이게 액박 치고는 잘 팔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위로 플스5하고 닌텐도로 가면 단위가 아예 달라집니다.
네. 자,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경우는 258만 7천 대.
아, 이것도 잘 팔린 거죠. 258만 대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린 게 누적 판매량은 496만 대예요.
근데 이건 초창기 때 이제 물량이 없었으니까. 네. 좀 이제 말 그대로 공급이 적게 돼서 못 팔았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500만 대 가까이 지금 팔려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압도적인 충격적인 판매량을 보이는 닌텐도 스위치가 1등입니다. 연간 판매 대수가 4만 대가 팔렸고
400만 대.
400만 대인데 팔렸고 추정 누적 판매 대수가 3,1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3천만 대라는 건요. 일본 전체 인구가 한 1억 2천 정도 되니까
그렇죠.
4명 중에 한 명이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혼자서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평균 내면 4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인데 요 4명 중에 한 명은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기부터 90세, 100세 노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4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게임 인구라고 따질 수 있는 10대부터 만약에 60대다. 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뭐 한 두세 명 중에 한 대는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거의 뭐 둘 중에 한 명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네. 되니까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르긴 하다. 닌텐도. 무서운 회사다. 네. 요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뾰로롱.
자, 다음 소식입니다. 코나미가 새로운 게임 컬렉션 두 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는 펠릭스 더 캣이고요. 이게 92년도에 발매된 NES판과 93년도에 발매된 게임보이 합본 타이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로켓나이트 어드벤처, 그리고 스파크스터, 뭐 이렇게 또 합본으로 발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요건 새 타이틀 합본인데 이게 메가드라이브 때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거든요. 로켓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야, 그때는 재밌게 했는데 지금 와서 싶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뭐 약간 반가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로켓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저거 중고 가격도 되게 프리미엄이 붙어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혹시나 그때 재밌게 했었고 이제 약간 추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구입 고려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레트로 게임들을 이렇게 그 합본으로 나오거나 다시 나오고 하는 것들이 뭐 나쁘진 않은데 뭐 가격만 좀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예전 게임인데 좀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임들이 지금 나온다 코나미에서.
네.
네.
브리링.
또 다음 소식입니다. 2023년 12월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탑 다운로드 순위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미국 쪽 보면요. 북미 쪽 보면 1위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3, 2위가 매든 24, 3위가 GTA 5, 4위가 NBA 2K 24, 5위가 EA의 FC 24.
사실상 피파 24죠.
네.
근데 매든 24는 약간 순위가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그런 거고요.
Call of Duty5도 놀라운데, 일단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Call of Duty 모던 워페어가 1위다.
이러니 저러니 하고 욕을 먹고 어쩌고 해도 어쨌든 국민 게임은 국민 게임인 거고 이만큼 팔리고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유럽 부분 순위도 1위는 Call of Duty 모던 워페어 3고요. 2위는 EA FC 24, 3위는 GTA 5, 5위가 아바타!
4위가.
5위가 호그와트 레거시.
자, 일단 하나씩 얘기하면 콜옵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유럽이니까 당연히 피파.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좋고. 거고요. GTA는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얘들아 진짜. 자, 그런데 그리고 5위인 호그와트는 뭐 유럽 쪽에서는 워낙 그 이제 마케팅도 많이 했고 그리고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하는데 아바타. 니가 왜 여기서 나와? 싶은데.
네.
자, 뭐, 그렇습니다. 뭐 재밌는 게임이니까 여러분 많이 하세요. 우리, 저것도 주고 했으니까, 그 뭐지, 이거. 코티 후보에도 올리고 했었으니까 여러분 좋은 게임이니까 많이 구입하세요. 아바타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 자 많이 구입하세요.
그렇습니다.
어쩌라고 뭐
아니야. 자, 다음 소식입니다. 루머인데요. AI 샤크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에 닌텐도 스위치 2가 발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나오겠지 올해. 올해 안 나오겠죠. 올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네. 올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제 저것 때문에 스위치를 제가 지금 다시 못 사고 있어요.
네, 지금, 아제트 스위치가 사망을 했는데, 그, PD 충전기 있잖아요. 그 멀티 충전기. 네, 거기다가 이제, 아침에 충전을 해놓고, 아제트가 출근을 했다가 집에 들어와 봤더니, 과충전으로 인한 닌텐도가, 사망을 했다, 스위치가.
보통 웬만하면 괜찮은데.
근데 원래 과충전 그 보호회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충전기들에,
충전기에 들어있긴 한데, 이게 중국산이라서.
아.
그래서, 중국산 65W짜리 충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 괜찮았었으니까, 그냥 썼지, 사실.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약간 찝찝하더라고. 근데 일단 충전시켜놓고, 그게 충전이 빨리 되잖아. 그래서 일단 충전시켜놓고 갔는데, 갔다 와서, 저녁 때 와가지고 켜보니까 안 켜지는 거야. 전원이 안 들어와.
다행이에요. 불날 뻔한 거야.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다행이야.
근데, 그래서 인텐도를 찾아보니까 이걸, 그, 닌텐도, 저기, 보내면은 수리비가 14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그 초기형 그, 걸 14만원 주고 충전하는, 그 새로, 그니까, 수리하느니, 어차피 조이콘은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새로 살까? OLED로 차라리 새로 살까 했더니, OLED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더라고요. OLED를 사자니 좀 있으면 스위치 2가 아 되게 애매한.
그러게요. 지금 닌텐도가 사망하게 되면 진짜 애매한 타이밍이에요.
아, 정말 찝찝한.
아, 진짜 애매한 타이밍.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알텔랜싱이라는 글로벌 오디오 회사에서 이제 스위치 2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그 음악 소프트웨어, 음악 뭐 저쪽이겠죠. 네, 그쪽에 라이센스 취득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아마도 24년 9월에 출시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이게 상황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스위치 2가 나온다고 했을 때 스위치 2용으로 게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스위치 2는 나왔는데 당연히 2 전용 게임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사들은 스위치 2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말은 못하지만 당연히 아름아름으로 루머가 퍼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략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거의 발매될 것이라고 하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현재 미국 PS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예약 판매된 게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타이틀들이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리마스터드, 테켄 8, 그 다음에 파이널 판타지 7, RE2, 그 다음에 용과 같이 8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상외로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락스테디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예. 락스테디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그렇게 인기 있는 또 그건 아니어서.
그쵸.
예. 사실 그러니까 국내에서 DC는 슈퍼맨 배트맨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굳이 따지면 배트맨 계열이라고 뭐 봐도 되긴 하는데. 사실상 마블 쪽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확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 DC는 DC 특유의 그 약간 어두운 느낌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취향에는 그렇게 안 맞는 편이에요. 굳이 따지면 마블 쪽은 약간 코믹하고 좀 더 약간 밝은 느낌, 가볍게 즐기기 좋은 재밌는 이런 거라고 치면 DC는 그 특유의 이상한 지들끼리 이렇게 어둡게 싸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국내 영화계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히어로물들이 지금 지쳐있는 상태라.
그런 것도 있죠.
마블 영화도 다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 같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PC가 묻어서.
뭐 PC가 아, 묻어서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PC가 안 묻은 영화들도 지금 다 줄줄이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아흥!
자, 다음 소식입니다. 헬블레이드2가 지금 내부 리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내부 리뷰를 거쳤는데, 뭐, 모의 리뷰에서는 90점대 초반으로 얻었다. 라는 내부 메타크리틱에서 얘기가 지금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내분지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신뢰성 있는 그 점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뭐, 나오면 그래도 메타크리틱 80점대 이상 게임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헬블레이드 1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재밌게 즐긴 분들한테는 정말 갓게임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렇게 취향이 딱 맞진 않았었어요. 저 장르 자체도 그렇고 약간 그 어두운 느낌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뭔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약간 그 뜬구름 잡는 그런 대사들도 그렇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런 분위기를 그렇게 조직, 그러고 보니까 아바타하고 비슷한데. 아, 어쨌든, 그런, 저 분위기가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았지만, 재밌게 하신 분들은 정말 평이 좋았던 게, 헬블레이드 1이었던 부분이라, 그래서 2도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테고요. 취향만 맞으면 굉장히 재밌게 즐겨주는 게임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게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모르겠는데요. 마블 스파이더맨의 MJ가 나오잖아요. 2에. MJ 성우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대요. 스토킹부터 뭐 그러니까 꼴뱅이 싫었던 거죠. 네. MJ가 꼴뱅이 싫으니까 성우까지 꼴뱅이 싫은 건데 하여튼 얼굴 모델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로 괴롭힘을 당해서, 더 이상 출연 안 하겠다라고 원고까지.
그렇죠.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다시
이제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그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성우나 그 얼굴 배우한테 가가지고 주접을 떠는 거는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이게 비슷한 건이 라오 때도 있었죠. 라오 2 때 그 에비의 이제 모델한테 막 이렇게 비난의 그런 글을 남기고 댓글하고 이런 걸 하고 막 아, 얘 진짜 도대체 현실하고 게임을 구분을 못하는 건가? 아, 가끔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그런 여자 배우들 이런 거 있으면은 아줌마들이나
식당
할머니들이
가서 밥을 못 먹는 데잖아.
그러니까 저 나쁜 년 저거 저게 남의 남편을 건드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면서 아니 이건 드라마 얘기잖아 드라마 얘기
식당 가서 밥을 못 먹는다잖아 근데 아 그런 거에 지금 몰입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 정말 참
그렇습니다
뾰로롱
자 2024년 엑스박스 퍼스트 세컨드 발매 타이틀 리스트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컨펌된 것들만 보면 인디아나 존스가 있고요. 어바우드, 그다음에 헬블레이드 2, 그다음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4,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걸프워, 걸프전. 이거 재밌겠는데? 걸프전이네. 자, 스토커 2, 그다음에 타워본, 그다음에 아라 히스토리 언톨드, 그다음에 스타필드 셔터드 스페이스, 그다음에 아크 2가 예정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타이틀들이고 루머 타이틀들이 킬른, 그다음에 사우스 오브 미드나잇, 그다음에 포르자 호라이즌 6, 헤일로 배틀 로얄, 그다음에 더 엘더 스크롤스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네, 에이즈 오브 미솔로지 이렇게가 지금 루머로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몇 개만 좀 짚어보면 어차피 뭐 헬블레이드 같은 거는 이미 다 공개된 부분이니까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 스토커2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디어 나온다고 얘기하죠. 이게 결국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더 미뤄진 부분도 있고 그 앞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미뤄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슬슬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부분인데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사이버펑크나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 워낙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사이버펑크라든지 아니면 노맨즈 스카이처럼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꾸준한 업데이트나 여러 가지 뭐 추가 요소들을 넣는 패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다시 호평을 받아서 사람들의 평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도 약간 좀 의문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니 일단 저 모드나 빨리 콘솔에서 지원해달라고.
국내 한정으로는 그러니까 국내 한정으로는 그 한글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제일 좋은 거는 공식 한글화를 하는 거죠 사실.
네, 그런데
그렇죠. 할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루머로 나와 있는 거에서는 포르자 호라이즌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그게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오긴 나올 테고 약간 의아한 거 두 개는 헤일로 배틀로얄 부분하고 저거는 어떻게 보면 헤일로 시스템을 가지고 배틀그라운드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건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거하고 엘더 스크롤 오빌리언을 지금 리마스터? 자 이렇게 리마스터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외주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데스다
자체 개발은 아닐 거고
그렇죠. 자체로 만든다고 하면 아니 리마스터가 아니라 리메이크를 만들 텐데 지금 그럴 인력은 거기 저기에 이제 돌아갈 인력은 없을 테고 리마스터로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와서 리마스터를
아니 스카이림 리마스터면 그래 오케이 씨발 그럴 수 있어. 네. 오블리비언 리마스터는 이제 와서
리메이크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이걸 리마스터 한다고? 굳이?
스카이림을 리마스터 해주세요. 리마스터나 리메이크를 차라리. 아. 근데 영어로 재미,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살짝 설렜었네. 씨발, 오블리비언. 하지만 엘더스크롤 6?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4!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이씨.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아유. 그렇습니다.
뿌리링!
다음 소식입니다. 소니의 새로운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가 몇 주 내로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어떤 게임이 이번에는 공개될지. 지금 아마도 예상되는 거는 파이널 파트 7 리버스가 아마도 제일 유력하게 많이 공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라이즈 오브 더 로닌 제가 기대 중인 게임 이것도 최대한 많이 공개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긴 한데 그건 또 모르죠. 또 뜬금포들이 가끔씩 하나씩 나오는 게 또 이런 이거 뭐 다이렉트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쇼케이스 그렇죠.
네. 네.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략 한 3월 중반, 3월 후반 정도까지 나올 게임들은 지금 일정표가 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4월 이후의 게임들은 미정이거나 아니면 대략 뭐 4월 중순 아니면 올해 중순 뭐 이런 식으로만 정해져 있는 게 많아가지고 정확한 발매일이 아직 얘기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쇼케이스에 그때 나올 게임들이 정확한 발매일까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 아마 한 두세 개 정도는 미발표된 게임들의 발표들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 E3는 이제 없어졌고 뭐 동경 게임쇼라든지 뭐 게임스컴 이런 쪽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쇼케이스에서 발표되는 것들이 오히려 볼만한 것들도 많고 훨씬 좀 대작들이 많이 있는 편이라서 이게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2023년 12월 비디오 게임 시장 결산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판매량으로 따지면요. 12월에 판매된 거는 EAFC24가 가장 많이 판매됐고 2위가 Call of Duty Modern Warfare 3, 3위가 호그와트 레거시, 4위가 슈퍼마리오 원더, 그다음에 5위가 그런 그 GTA 5, 6위가 스파이더맨 2, 7위가 마리오 카트 8편 디럭스. 여기 썼네 씨발 범인. 8위가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
아 8위니까 괜찮아.
9위가 레드 데드 리뎀션 2, 10위가 닌텐도 스포츠입니다. 스위치 스포츠.
아,
2023년 12월에 영국에서 판매된 비디오 게임 수가 약 690만 개. 작년 대비 전년 대비 2%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특별한 대작이 없었는데도 이 정도 상승한 거면 꽤 고무적인 결과다. 라고 언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월 신작 중에 랭크인한 건 아바타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이게 12월에 발매된 거, 그 판매량이거든요. 12월. 네. 한 달간 판매량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씁쓸한 부분도 있는 게, 호그와트 레거시가 이게 1월에였나? 2월이었나? 초에, 오늘 올해 연초에 발매된 게임이란 말이에요. 발매된 거고, GTA5는 너 도대체 언제야? 레데리는 또 언제야 도대체? 마리오 카트는 너, 니네들이 왜 아직까지 있는 거야?
아, 더 충격적이군요. 요 순위가 전부 다, 그, 디지털하고 물리 디스크 포함이거든요.
포함이,
근데 결정적으로, 닌텐도 것들 있잖아요. 별표 쳐져 있는 것들 지금. 저거는 디지털이 빠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오 카트 8편 디럭스는 물리 카트리지가 저만큼 더 팔렸다는 얘기야, 씨. 진짜. 네. 정말 충격적이긴 하네요. 이게 뭐지? 도대체? 아, 이해할 수가 없는, 닌텐도 세상. 여러분들은 지금 닌텐도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입니다. 이번 달 꼼짝 게임은 뭐예요?
아, 이번 자, 달 아니고, 이번 달 아니고, 지난달이라고.
아, 지난달. 몇 번을 네. 아, 지난달.
네.
지난달에 나왔던 게임들입니다. 그, 각 플랫폼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SN 플러스 12월 월간 게임입니다. 레고 2K 드라이브입니다.
네, 레고 2K 드라이브고요. 참고로 이거, 그러니까 레고로 만들어진 이제 레이싱 게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고로 레이싱 게임 집어넣는 거는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호라이즌에도 있었고.
네, 포르자 호라이즌에 확장팩으로 해서 3 때 한번 나오고 5 때 한번 나오고 그랬나? 그래서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온 것도 있었는데 이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레고 드라이브로 나온 게임이고요. 음성까지 한글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으로 진행이 되는데 주행 감각 자체가 약간 좋게 말하면 레고스러운데 나쁘게 말하면 아무래도 장난감 차다 보니까 좀 밋밋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기는 그 레이싱 게임의 그 감각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물리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 자체가 그냥 장난감 차니까 레고 차니까 이런 좀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특이하고 게임 자체는 마리오 카트처럼 아이템전 이런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시즌 패스도 있고 약간 좀 특이하게 운영되는데 시즌 패스가 되게 좋은 게 제 개인적으로는 레고 드라이브 보면서 다른 게임들도 이 시즌 패스 방식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게 시즌 시작 날짜는 있는데 종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즌 패스를 시즌 1 걸 샀다. 그러면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2, 3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시즌 1, 2, 3을 다 산다. 그러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시즌 1, 2, 3 거의 그 시즌 패스를 동시에 다 진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렇게 종료일 없이 뽑아낼 수 있는 시즌 패스 이런 것들은 좀 딴 게임들도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 해보면 튜토리얼하고 초반 진행이 조금 있긴 하고요. 오픈월드인데 이게 플레이를 실제로 하면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취향이 좀 많이 갈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오픈월드로 만들어가지고 그 그냥 이제 내가 해야 될 거 가는 곳까지도 다 직접 가야 되는데 맵 구성이 그렇게까지 깔끔한 편이 아닙니다. 약간 좀 불편하게 돼 있고 찾아가기도 좀 불편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취향만 맞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포르자 호라이즌 레고가 더 낫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파워워시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건 게임 패스로 데이원 그때 무료로 풀렸던 걸 기억하는데 물 청소하는 힐링 게임이죠.
네.
그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물 청소하다 보면은 그게 되는 게임인데, 초기에 나오는 그 물 청소하는 그, 이 와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물 청소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어 싶지만, 이게 씻다 보면은 은근히 깨끗해지는 그 재미가 있긴 해요. 근데 문제가, 처음에는 이 물의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압, 수업이 약하고, 아니, 뒤에 가면 수업도 세고, 막 이렇게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청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돈 모아서 그런 좋은 기구를 갖추면 괜찮은데, 초기에는 이게 더럽게 안 씻어지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패드로 하면 좀 짜증나는 게임입니다. 마우스로 하면은 세부적인 조작이 가능한데, 패드로 하면은 그런 세부적인 에임이 좀 약간 힘들어가지고, 은근히 짜증나는 게임이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게임은 세이블입니다.
요것도 아마 게임패스 대원으로 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간, 그 그래픽이 독특해요. 약간 유럽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의 아트웍이 되게 특이한 게임이고, 어드벤처 게임인데, 아쉽게도 이게 한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약간, 그, 한글화 안 된 게 좀 약간 아쉬운 게임이고요. 독특한 게임이라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PS 디럭스 카탈로그 게임들입니다. GTA5입니다.
말도 많고 말도 많은 오늘 방송에서도 몇 번이나 말 나왔던 GTA5. 설마 아직까지 안 해본 분이 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안 해본 분도 있다면 아니면 얘가 처음 나온 게 플스3 때거든요.
네.
플스3 때 해보고 플스4를 건너뛰었다. 그러면 지금 플스5만 해봐도 괜찮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픽적으로 많이 발전된 부분도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네. 네. 다음은 스트레인지 오브 파라다이스 파이널 판타지 오리진입니다.
네. 스퀘어닉스하고 팀 닌자가 손잡고 같이 만들었던 액션 RPG 게임이죠. 네. 나름대로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파이널 판타지 1편의 그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독특하기도 했고 우리 리뷰도 다 했었으니까
네.
스토리상 뭐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좀 너무 어둡다든지 뭐
빛 처리 그 빛 광원 처리가 너무
그렇죠 그런 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액션 게임으로서는 되게 재밌는 게임이었으니까 무료로 풀린 김에 꼭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기둥님이 GTA 5 얘기하면서 안 해본 내 산다지만 제가 근외입니다. 안 해봤다고요?
GTA 5를 아직 안 해봤다고요? GTA5를 어떻게 안 해볼 수가 있지?
어떻게 안 해볼 수가 있지?
GTA5는 이게 신기한 게 할인도 많이 했고요. 에픽에서 무료로 푼 적도 있고.
게임패스에도 무료로 풀린 적 있고.
그치, 그래서 GTA5를 안 해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신기할 정도네요. 네.
물기둥 실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모토GP23입니다.
자, 뭐, 딱 보면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게임이고요. 매년 나오는 시리즈죠. 이게, 모터사이클 연맹, FIM이라고 하는 거기에 공식 라이센스를 받고 만드는, 이제, 바이크 레이싱 게임이기 때문에, 축구로 치면 피파 23, 이런
거. 구획박대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 멀티로.
이게.
완전 구획박대.
근데 이게, 레이싱 게임 자체가 조금 매니악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게 점점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리얼해져 가다 보니까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요. 이번 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크린샷 보면 누워타잖아요.
저거 힘들어요. 저거 자체가 않을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 작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모드도 있고 차근차근 좀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AI 어시스트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본인 플레이에 맞춰가지고 난이도를 좀 조절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하는 게 장점이긴 한데 문제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자세 제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이것만 조절하면 된다고 치면 방향 조금 하는 거지만 뭐 드리프트 쓴다고 할 때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방향 전환과 함께 내 몸의 자세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 이제 무게중심을 옮기는 그걸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낮춰도 그거를 자동으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얘도 마찬가지고 그 TT 걔들도 마찬가지인데 TT 아이리언다 걔 그 시리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제발 오토바이 레이싱 게임들 같은 경우에 난이도를 낮추면 그 자세 제어를 자동으로 해주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확실히 난이도가 높아요. 익숙해지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역시나 좀 어렵고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그 뭐야 모토레이드라든지 뭐 행운 이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거 있잖아. 얼마나 재밌었어. 좀 그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망크스티티 이런 것처럼 좀 그런 거 만들어 좋겠는데. 어쨌든 요즘 레이싱 게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혹시나 이런 거 취향 맞으신 분들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게임은 프로데우스입니다.
자 이거 약간 레트로한 느낌의 FPS 게임인데 여기 둠이나 둠이나 울펜슈타인 울펜슈타인보다 조금 뒤고 플레이 감각으로 따지면 언리얼이나 퀘이크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이 나는데 요거 한글화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액박으로 나올 때 한글화가 안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한글화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레트로한 감성의 그 FPS 게임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지만.
네. 자, 다음 게임은 그라임입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게임이에요. 이게 횡스크롤 액션 게임인데 메트로베니아나 소울류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뭐 그래픽이라든지 음악, 아트웍 이런 게 좀 되게 약간 딥다크한 이런 느낌의 게임이거든요. 적 공격기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되게 기괴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적의 공격할 때 그걸 흡수해가지고 뭐 적의 뭐 그 신체 부위를 이렇게 흡수해서 막 내 완성하고 내가 점점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조작감도 조금 이상하고요. 음악이나 분위기의 그 기괴한 게 조금 기분 나쁜 느낌이에요. 앞에 그때 스폰이었나 그 제목 뭐였지? 그런 느낌처럼 어쨌든 취향이 맞다면 되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저는 플레이하는 내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딥다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게임은 기가메쉬라는 게임입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한글화 출시되는 걸로 여러 번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스위치판 발매할 때도 소개해드리기도 했거든 그랬던 것 같은데 히어로물이라고 해야 되나? 특촬 괴인물 이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울트라맨하고 뭐 고지라하고 이런 저런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나오면은 나와서 싸우는 이런 느낌이라 옛날 네오지오 때 나왔던 킹 오브 몬스터즈 이런 느낌의 플레이 감각의 게임입니다. 자, 근데 그때 중간에 제가 소개할 때 잘못 소개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개를 할 때 캐릭터 숫자가 되게 적다. 그때는 7명인가 막 그 대전 액션 게임인데 캐릭터가 7마리라고 해야 되나? 7마리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 7마리를 먼저 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언락이 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한 3마리 정도를 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10마리입니다. 10마리면은 자, 제동우님 대전 격투 게임에서 10마리다. 적어요, 많아요?
뭐 그냥 너무 소소하죠. 사실 스트리트 파이터도 사실
아니지. 스트리트 파이터 훨씬 많은데. 적군도 그렇고.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야, 2 때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2가 지금 장난치나 지금 몇 년 전 얘기를 가지고 지금
2가 10개 있잖아.
10년 전 30년 전 게임이야. 30년 전 2가. 그러니까 참고로 아까처럼 기본 7마리를 주고 하다 보면 3마리를 더 넣을 수 있고 한데 그럼 좀 적잖아요. DLC로 사면 됩니다. 총 8마리가 더 나와요. 울트라맨 4개, 고지라 4개. 근데 DLC가 한 묶음당 그러니까 4개씩 묶어가지고 10,000원 정도에 팔거든요. 고질라 좋아하는 분들, 울트라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서 구입하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플레이해보면요. 정말 게임 패스나 우리 이 PS 플러스의 정말 좋은 점이 이런 게임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괜히 이런 게임이 혹시 보면 이 영상 보면서 혹시 재밌나? 한번 사볼까? 이거 돈 주고 샀으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자, 그렇지. PS 플러스 무료로 올라왔으니까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솔트 앤드 세크리파이스입니다.
네, 솔트 앤 세크리파이스입니다. 소울류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한글화 다 되어 있습니다. 2D 횡스크롤 액션 게임인데 한때 2D 다크 소울로 많이 불렸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노미님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2D 다크 소울, 2D 다크 소울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그 데드셀 같은 경우에도 2D 다크 소울이다. 뭐만 하면 2D 다크 소울, 2D 다크 소울 하는데 개인적으로 스토리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장 2D 다크 소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게 이 솔트 앤 세크리파이스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불린 게임들 중에서 그냥 비슷한 컨셉만 가져온 경우가 많은데 이 솔트 앤 세크리파이스는 이제 게임 분위기도 그렇고 시스템 뭐 화투풀 같은 그런 세이브 포인트라든지 물약 재보급하는 거라든지 뭐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다크 소울 냄새가 많이 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 극복을 하실 자신이 있고 그리고 맵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생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즐기시는 분이다. 약간 M 성향이다. 그런 분들은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M 성향. 다음은 롱맨, 메가맨 11입니다.
자, 메가맨 11, 롱맨 11이죠. 일단은 롱맨 시리즈 최신작이고요. 뭐 최신작이라고 해도 이게 18년도에 나왔거든요. 5년 넘었죠.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롱맨 10탄도 나온 게 한 2010년도? 그때쯤 나왔으니까 아마 2000, 그러니까 롱맨 12가 나오려면은 아직 한 3, 4년 정도 더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나름대로 재미, 최근 최신작 메가맨, 그러니까 롱맨이고요. 롱맨 자체가 사실 뭔가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할 정도로 잘 안 나오죠. 뭐 이게 안 팔려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롱맨 시리즈 팬들에게는 괜찮은 평을 받았던 게임이고요. 그리고 약간 레트로한 게임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레트로한 올드 유저들한테 괜찮지만 새로운 유저들한테는 어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롱맨, 그러니까 롱맨 11, 메가맨 11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난이도 조절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 UI나 이런 부분들도 적당하게 친절한 부분들을 좀 넣어놨었기 때문에 괜찮은 게임이니까 혹시 안 해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 패스 게임들입니다. 파크라이 6가 들어왔네요.
자주 얘기했던 게임이니까 파크라이 시리즈 최신작이고요. 독재자 타도하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자유민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공산 전체주의를 따잡는 게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좀 약간 감정이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레지스탕스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독재를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뭐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뭐 그분 저거 서울에 보면 나오는 그 전두광님처럼 이게 뭐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빡빡이 대통령 이런 분들만 경험했죠.
빡빡이 대통령.
아, 전두광 대통령, 전두광 대통령. 자,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감정이입이 하나도 안 될 거예요. 독재자니 뭐니 거. 뭐, 독재자가 뭐야?
이런 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근데 그래서 감정이입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뭐 독재자가 어떤 건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염소 시뮬레이터 3입니다.
네, 코트 시뮬레이터 3고요. 한글화 잘 되어 있고, 뭐 병맛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내가 염소가 돼서 이런저런 짓을 하는 게임인데. 플레이해보면 그냥 병맛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패러디가 난무합니다. 시작부터 이제 차에 타고 이렇게 그 염소 여러 마리 있는 상태에서 실려가는데 딱 그 느낌이 그 엘더스크롤 그 스카이림. 거기 시작할 때 딱 그거 패러디거든요. 아는 분들은 다들 아실 분이에요. 그래서 게임 조금만 플레이하면 이거 뭐 패러디인데? 야, 이거 뭐 어디서 나온 건데? 대사 하나하나나 오브젝트 하나하나까지가 패러디가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약간 가볍게 즐기실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스팀월드 빌드입니다.
자, 스팀월드 빌드인데 약간 특이한 설정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없어지고 나서 로봇들만 사는 세계에서 마을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게임이라서 조금 심시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 설정은 약간 독특하고 재밌는데 그냥 진행하다 보면은 평범한 도시 경영 시뮬레이션 심시티입니다. 근데 나름대로는 재밌어요. 나중에 요 다음 게임으로 소개를 할 텐데 어게인스트 더 스톰이라고 이제 뒤에 소개할 게임도 비슷한 장르긴 한데 둘 중에서는 이게 더 재밌었습니다. 스팀월드 빌드 나름대로 할 만한 게임이니까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스피릿 오브 더 도스입니다.
자, 그래픽 모습이라든지 이런 영상미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약간 힐링 게임류에 가까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여우인데 여우가 돼서 뭐라고 해야 되니 죽은 영혼을 이렇게 이끄는 약간 저승사자 비슷한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는 3D 플랫폼 게임인데 전이 느낌도 살짝 나고 오리 느낌도 좀 나고 이런데 뭐 음악도 좀 잔잔하고 이래서 아마 힐링류 어드벤처 게임으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문제가 생각보다 그래픽이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힐링 게임들 같은 경우에 은근히 그래픽이 중요합니다. 그래픽에서 오는 그 약간 이렇게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힐링이 좀 잘 안 되는 힐링 게임. 그래서 몸이 건조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그런 게임입니다.
자, 다음은 Against the Storm입니다.
자, 요거 표기가 안 돼 있었는데 이것도 한글화 다 돼 있습니다. 한글화 다 돼 있고 아까 위에 Spirit of North도 한글화 다 돼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심시티 같은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심시티에다가 워크래프트를 좀 합친 느낌이라고 되나? 그래서 좀 뭔가 RPG스러운 느낌하고 경영 시뮬레이션스러운 느낌 이런 걸 좀 합쳐놓은 느낌인데
그래픽은 꽤 마음에 드는데?
네, 그래픽 느낌은 처음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뭔가 워크래프트를 섞어놓은 약간 판타지 세계관 이런 세계관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스토리상 어떻게 되냐면 무슨 여왕 같은 거에 부하로 내가 앵벌이 하듯이 자원 캐고 돈 벌어다가 이제 여왕한테 갖다 바치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위에 여왕님이 김건희 같은 그런 분이겠죠. 그러면 내가 가방도 사다 바쳐야 되고.
그렇지.
뭐, 그렇지. 그
다. 가방 안 주면 얘기 안 해주니까.
그렇죠. 얘기 안 해주니까 디올 같은 거, 디올 이런 거 백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아마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아쉬운 게 튜토리얼이 조금 불친절한 편이에요. 요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튜토리얼이 약간 좋은 편인데 이 게임은 초반 튜토리얼이 약간 불편해서 내가 암만 열심히 해도 가방이 안 벌어져. 가방을 못 사겠어. 그러면은 여왕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게임입니다.
자, 다음은 클론 드론 인 더 댄저존입니다.
자, 그래픽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마인크래프트 한 로블록스 정도 생각이 나는 그래픽의 로그라이트 액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그래픽에 모션도 되게 단순한 상태로 적과 전투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스토리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무한 반복돼서 생성되는 그런 로봇이고 거기서 이제 막 적하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단순하게 진행되는 게임이라서 뭐 일단 이런 그 둔한 그래픽 정말 이런 느낌의 그래픽에 별로 거부감이 없는 분들이면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어색한 모션이 너무 별로라서 제 취향은 아니라서 그만뒀는데 괜찮으시면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자,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이게 리부트라고 불러야 될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툼레이더 리부트 3연작 중에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왔던 게 그냥 툼레이더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이렇게 나왔었는데 크리스탈 다이내믹스에서 만들었던
진짜 재밌게 했는데요.
이거 나올 때는 정말 재밌었어요. 한국어 더빙도 되어 있었고 그때 고티 후보에도 우리가 올려 고티 주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졌나? 어쨌든 고티 후보에도 올리고 했던 게임인데 지금 와서 하기에는 뭐 프레임도 좀 떨어지고 옛날 게임 특유의 좀 약간 불편함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이게 옛날 게임이에요.
그렇죠.
거의 한 10년 다 돼가지고
또 리부트해야지.
그러니까 리메이크 안 되잖아요. 리마스터 어쨌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좀 옛날 게임스러운 그 불편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뭐 재밌는 게임이었으니까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게임은 월드 워 제트 애프터매스입니다.
네 명이서 같이 좀비 잡는 게임이고요. 그 레프트 포 데드 같이 그런 느낌의 게임이죠. 그리고
아, 저는 그냥 이 게임에 아주 그 큰 적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왜요?
네. 그 아이코스님의 그.
아, 그건, 아, 그거 이거였나?
이거 아니었나? 이거 맞아.
그건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나?
배에 뛰어든 거, 배에 뛰어든 거. 그 배에서.
그게 이거였나?
물 밖으로 뛰어들면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그거 아닌 것 같은, 아, 맞는 것 같아.
아, 이거 맞아요.
자, 어쨌든, 월드 워 제트 애프터매스.
안 합니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4명이서 같이 좀비 잡는 게임인데, 혼자 하면 별로 재미가 없고요.
네.
4명이서 같이 해야 재밌는 게임입니다. 혼자 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데다가, 아무래도 좀 재미가 떨어지죠. 기본적으로 월드 워 제트의 후속작으로 이름 붙여서 나왔었는데, 사실상은 확장팩이에요. 그러니까 본편에서 그냥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체 챕터가 1 그러니까 본편이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였고 요 애프터매스가 챕터 5부터 7까지인가 8까지인가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래 월드 워 제트의 본편보다 뭐 캐릭터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렇게 좀 늘어난 그런 게임이니까 본편 재밌게 하셨던 분들이면 요 애프터매스까지 구입하시면 되고 아 구입하신 게 아니고 플레이하시면 되고 어차피 무료로 이제 풀렸으니까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게임은 틴 하츠입니다.
이게 약간 독특한 게임인데 장난감 상자 같은 거에서 이제 틴 하츠니까 이제 장난감 그 틴 그 틴케이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난감 상자에서 나오는 그 장난감들을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레밍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레밍스 즐겼던 분들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
네, 아 재밌죠.
네, 근데 중간중간에 도형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길을 좀 잡아주는 이런 방식인데 미묘하게 조작감이 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카메라 시점이라든지 커스라든지 이런 거 움직이는 게 탑뷰도 아니고 쿼터뷰도 아니고 그냥 이게 플레이어가 직접 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게 VR용으로 만들었던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추측하기에는. 근데 이걸 그냥 플레이하려고 하니까 조금 조작도 조금 불편하고 약간 유치한 부분도 있고 뭔가 그 조작이 직관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보다 재밌진 않았었어요. 근데 뭐 음악도 좀 잔잔하고 분위기도 나쁘진 않아서 힐링 게임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데 힐링 게임이 퍼즐 게임이 되면 그다지 좋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고 퍼즐 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한국어 다 돼 있습니다. 한글화 다 돼 있으니까 가볍게 즐겨 보실 분들은 즐겨 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저번 달에 나왔던 공짜 게임들을 모두 소개해드리는 저번 달 공짜 게임은 뭐예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